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 강박을 상실했고 진정한 필요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였던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사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나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러한 의미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새 복음서에 나온 말씀들에 대해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서 그 기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기적을 미라클, 즉 이적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즉 이 사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요. 표적이란 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이해할 때에는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깊이를 보고 읽어야만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상징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수건을 선물로 주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별의 뜻입니다. 또 넥타이를 선물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넥타이를 선물해주면 목매 달고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손수건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아,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는 뜻이구나 하며 혼자 마음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책 없는 사람은 손수건을 받고 정말 고마워요. 내가 손수건을 정말 꼭 필요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나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같이 살 운명이네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서로 간의 평생 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직접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먹고 또 입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나 자신도 만족하지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한 아이의 그 어머니가 준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뒤 해가 넘어갈 저녁 때 이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점심을 거른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다 먹어도 아마 배가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주석들을 보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르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비추어 주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낙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의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상황과 여건이 되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제 좀 알아주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인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이 말씀은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 경험이 풍부해서 그 물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고 큰 바람만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는데 바람이 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이고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또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가 하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한번 불면 난리가 납니다. 수영할 때에는 잔잔하고 고기도 많고 고기들이 많이 놀기도 합니다. 휴양지로서 그만인데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겁이 나서 가까이 가기에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크게 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꺼진 곳, 다시 말하자면 지대가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주가령 지구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지구대는 별것 아닌데 이 레바논 지구대라고 해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구대는 지반이 갑자기 침하된 곳을 말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수면이 지중해보다 220m가 낮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꺼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연통같이 되어서 좁은 지역에서 돌풍이 불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풍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게 부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바람이 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꼭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복을 주시고 난 다음 그 복을 평생토록 그 사람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확실히 하시려고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라면 시험을 아마 무사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참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실컷 고생하면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말씀하십니다. 예, 십여리쯤 갔다는 말은 되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빠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밤낮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달렸는데도 재판에 패소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열심히 저었는데 전진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괴로이 노젓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전진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앞에 바람이 있고 또 장벽이 있고 뚜렷한 전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노력길을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괴로이 노젓는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조금 감이 약합니다. 원래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서워 말라, 나다 라고 해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저녁 때가 되어서 외출을 하면서 아이들을 향해 집을 잘 지켜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외출한 어머니는 밤이 깊어도 오시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가 오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8시, 9시가 넘어도 오시지 않습니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마당에서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엄마다 무서워 말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엄마 품의 안전함을 느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물 위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걷다가 베드로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내려다보니 물 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파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파도를 짓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가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우리를 삼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고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에 창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배부를 보고마하다 할 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만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전지할 때가 주인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전지할 때가 가장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주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녁 때 출발해서 10여리쯤 전진하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도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느새에 건너편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장벽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퇴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바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